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등이 동결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충당하는 법안이 어제 EU에서 채택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날 표결에서 EU와 주요 7개국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동결했던 약 3천억 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100만 유로 넘는 금액을 보유하는 기관들에 적용됩니다. 현재 이 자산의 3분의 2가량은 EU에 있으며 대부분 벨기에 어음교환소의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이사회의 이날 결정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을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충당하는 EU의 목표를 향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EU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동결 러시아 자산의 이익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EU의 이번 결정을 절도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도둑들을 상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니얼 에릭슨 미국 국방부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에 각각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의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어제 워싱턴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지역에서 정치, 경제,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에 군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품목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내 많은 나라가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수년간 사용해왔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외에 미국의 민간, 산업 부문과 유관기관들이 이들 나라의 핵심 국가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과 사이버 등에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 국방부는 중남미 국가 내 군에 대한 민간정부의 통제와 인권 존중, 민주정부가 제시하는 헌법적 규범을 군이 준수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에릭슨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돕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어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리는 나토 동맹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는 위태롭다며 동맹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으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며 적절히 요청받을 경우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들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각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까지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나토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나토 동맹국들과 군사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6주간 교전 중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석방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협상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평온의 시기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 기간에 뭔가 보다 지속적인 것을 구축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둘레 2세 국왕도 회견에서 양측 간 광범위한 휴전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전쟁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대북 감시를 위한 한반도 주변 역량 강화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군사 충돌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가 북한 주장대로라면 사거리 확대보다는 타격 정밀도 향상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은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대북 감시를 위한 한반도 주변 역량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22년 발표된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I can go on and on, including adding capabiliti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keep a better eye on what Kim Jong-un.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이 하는 일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안팎의 역량을 추가하는 것, 영내 다른 모든 동맹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와 3국 간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인태 전략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President hosted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at Camp David and really got not only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 일본과 한국 정상을 초청해 양자 관계 측면에서 각 동맹국과 중요한 진전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3자 간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도 주요 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잇따라 성명과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9일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착수한 이후 2년간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십에 재투자하고 이를 활성화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면서 일본, 한국, 호주를 비롯한 영내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해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3국 간 협력 심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점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역사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럽 파트너들의 인식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단 2년 만에 미국과 영내는 더욱 안전해지고 번영하게 됐다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미국은 미래를 위해 이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의 과업을 계속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협력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인태전략 발표 후 지난 2년간 얻은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국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다개년 3자 훈련 계획을 승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성화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 미한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자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해 역내 다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2년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위한 공유 비전 진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함께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국방과 안보, 상호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군사 충돌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까지 편을 든 러시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이에 앞서 7일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반 젤로옵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도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로옵체프 국장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경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이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라며 역내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을 담당하며 러시아 외무부 내에선 요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차고라 대사 등이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핵 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킨 것은 그만큼 한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개입한다면 우리도 북한 협력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태세를 보여주는 그렇게 갈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러가 협력하는 것 말고도 한반도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일종의 경고를 강력하게 지금 보내는 거군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마차고라 대사의 발언은 주재국인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마차고라 대사의 7차 핵실험 언급은 미한 핵협의 그룹에서 결정된 핵전쟁 시나리오 연합훈련 등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북한의 편에 서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체고 대사의 이런 경고 메시지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그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7차 핵실험을 경고할 것 같아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전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기조 아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체고라 대사의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며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진 미국에 대해 한반도 상황까지 신경을 쓰이게 만들려는 게 러시아의 의도라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끊어내려면 미국의 관심사와 전선을 다양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인정한 기존 5개 핵보유국, 즉 P5 국가에 속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북한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에 나서는데 한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주시하면서 핵실험 감행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집요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 굉장히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는 맞거든요.
박 교수는 결국 마체고라 대사의 7차 핵실험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가운데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캡키 국무부 동아태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3국 간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rilaterally as well to address DPRK Russia military cooperation. Which serves to only prolong Russia's rule.
캡키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북러 협력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장기화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며 북한의 무모한 성향을 강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에도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성을 억제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공조하는 최선의 방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다른 파트너와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pursuing a calibrated approach to the DPRK's escalatory actions based on the degree of threat they pose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캡키 부차관보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강경한 수사와 도발로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미사일 등 다른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동안 3국 협력이 단순히 하향식이 아니라 정부 전반의 모든 단계와 다양한 기관에 걸쳐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 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3국 정상회의 이후 3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협의도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사국으로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있다며 뉴욕에서 3국 관리들이 긴밀한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미한일이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 태양광 등 핵심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also intensifying our economic partnership.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the top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U.S. jobs in critical sectors.
캡키 부차관보는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극복할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이 밖에 미한일 세 나라가 광물 안보와 청정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보호와 퀀텀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사거리 확대보다는 타격 정밀도 향상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군사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40mm 방사포 포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일반적인 240mm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의 타격 범위는 약 0.5km 정도로 포탄이 목표물에서 500m 이내에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GPS, 위치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면 포탄이 떨어지는 범위가 50에서 100m까지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10에서 50m 안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 it doesn't really improve the range at all, but it improves its accuracy. So what it does, th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GPS 기능이 없는 기존 240mm 방사포탄을 발사한다면 국회의사당은커녕 여의도도 명중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GPS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방사포탄이 국회의사당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 will be able to hit some targets very accurately, you know. If they were going to fire, for example,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 따르면 신형 240mm 방사포탄은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조종 날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탄이 실제로 GPS 기능까지 갖췄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GPS 기능을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타격 정밀도가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 240, 300, 600mm 등이 있으며 300mm 이상 대구경 방사포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입니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122, 240mm 방사포탄에 대해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이자 최대의 격파 효율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 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거리는 유도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정확도는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방사포는 일반적으로 정밀 무기라기보다는 광역 공격 무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uracy can be dramatically improv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multiple rocket launchers are typically area attack weapons.
버뮤데즈 연구원은 또한 정밀도 향상으로 인해 포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포탄으로 더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목표물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데 100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갖출 경우 50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목표물에 나머지 50발을 발사할 수 있게 돼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정통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유도 기능이 있는 240mm 방사포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240mm 방사포 시스템에 GPS를 사용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보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확실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600mm 방사포에 적용된 유도 기술을 240mm 방사포에 적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brand new. If they're using GPS for a 240mm rocket system, you know, there's a couple of ways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from the Russians.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등 무기 체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제한된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been claiming a huge number of advances recently. Given North Korea's limited financial abilit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탄이 유도 기능을 갖추도록 성능을 개선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서 북한은 다른 많은 일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my guess is the most of the rockets don't because it's just too expensive. They don't have the money to spend on this given that they're spending it on so many other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한 위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된 군사 역량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업그레이드된 방사포탄을 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장에서 실제로 군사 역량이 향상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이번 주 방한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터너 특사의 방한 기간에 외교부 장관 예방, 평화 외교 기획단장 등 정부 인사 면담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면담과 간담회 등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터너 특사의 방한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터너 특사는 14일께 한국으로 이동해 이번 주 중 조태열 장관을 예방하고 서울 UN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UN 안보리 결의 대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국제기구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과는 20만 달러 규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8일 공개한 볼리비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볼리비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볼리비아 정부의 제재 이행 체계는 안보리가 동결 대상 목록을 갱신할 때마다 자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2022년 이전까진 이러한 갱신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선 동결 등의 조치가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 볼리비아가 확산 금융 관련 정밀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는 유엔 안보리가 2018년 3월 30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관 22곳과 선박 27척을 자금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을 당시 약 26일이 지난 4월 25일에야 관련 문건을 금융기관 등에 고시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2020년 5월 11일에 제재 대상 목록을 수정했을 때에도 볼리비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까지 약 7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FATF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유엔의 조치가 볼리비아에서 시행되기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FATF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을 신규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각 회원국이 지체 없이 이를 자국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TF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조치를 지체 없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이 지체된 시간을 이용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상호평가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북한과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 북한과의 거래액은 20만 620달러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애화벌이 노동자들이 서요 사태를 일으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체불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일하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서요 사태를 일으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서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지난달 11일께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서요 사태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이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 북한 관리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봉기 인원은 2,500명 정도 되고요. 폭동 과정에서 관리 책임자 하나가 피살이 됐습니다. 중간 관리자 3명도 중태인 상황이고요.
사태가 발생한 곳은 중국 지린성 허릉시에 있는 봉제공장입니다. 이곳에는 북한 국방정사나 전승무역을 비롯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에서 300달러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2020년 이후 근로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노동자 목의 임금을 북한 관리자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 돈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평양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북한과 중국 간 국경 봉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노동자들은 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받을 돈이 평양에 보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일께 북한 간부를 구타하고 재봉 기계를 파괴하는 등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원범 박사는 사태가 발생한 봉제 공장의 경우 최소 4년에서 7년치 임금 약 1천만 달러의 임금이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소유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양 주재 북한 영사와 보위원들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겠으니 파업을 풀고 일을 계속해달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해 나흘째인 15일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하는 돈을 띄우고서는 또 억울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기는 하지만 그거가 우선 전직적인 폭동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민인 한국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해외 근로자들인 경우에 국가가 침체가는 그런 몫이 이제 너무 많고 본인들이 어떤 중국 근로자들의 그 임금 수준을 안단 말이죠.
탈북민들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들은 임금의 60%를 북한 간부에게 바쳐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기숙사비와 식비 외에도 각가지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상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세네갈에 파견된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은 2019년에 태풍 피해 조국 지원금으로 355달러, 김일성 김정일 기금 365달러, 코로나 비상지원금 585달러, 평양 종합병원 지원금 290달러 등을 바쳤습니다. 김은강 대표는 이 같은 상납에 대해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은 일종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노예라고 하죠. 뭘 노예라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에서 300달러를 손해지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돈도 못 받게 됐으니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들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외화벌이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노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배급 제도가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쌀값은 1kg에 5,000원 선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쌀을 사려면 한 달에 3만 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형편 없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에서 5,0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아도 쌀 1kg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김문광 대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든지 장사를 합니다. 국수 뭐 한 토리를 얻는 장사를 전혀 안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기아가 금방 뭐 창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렇고.
문제는 2020년 북중 국경 봉쇄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북한의 식품 가격을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밀가루 가격은 445%, 감자는 87%나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해 북한의 아사자와 강력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아사자는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110명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 1월에서 7월 기간에는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와 살인, 사제폭탄 투척 같은 강력 범죄도 한 해 1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300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북한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평양 수뇌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비롯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는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정도였지만 지난 1년간은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 로지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30일 양강도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8월 30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주재 협조자가 해상에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파트너도 동원돼가지고.
한편 외화벌이 노동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노동자를 북한에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외화가 절실한 북한은 노동자 송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 이게 지금 갈등 상황입니다.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중국 입장 때문에 노동자들의 교육을 불허하는 상황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이 결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노동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규탄과 해당 은행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 자금을 해제한 데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은행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뻔뻔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아놀드 연구원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가 UN 제재 대상인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하지 않은 사실을 오랫동안 보고서에 기록해왔다며 북러 금융거래가 계속 이어져온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러시아가 국제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를 통해 잠재적인 북한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6일 미 동맹국 정보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장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에 있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러시아 계좌를 통해 북한이 서방 금융망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를 이용해 러시아가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시장과 금융권, 특히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과 개도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당 선임 국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오세티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Opening an account in South Ossetia is not the smartest way to get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루제로 국장은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무기 협력에 대한 대가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재무부가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점을 비춰볼 때도 북한이 현재 금융망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도 8일 VOA에 다소 은밀하게 진행됐던 북러 은행 관계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계속 대립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금융거래를 원해 이를 들어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미국과 서방국들의 공동 대응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르 국장은 미국과 서방국들이 3천만 달러의 북한 자산을 압류하고 있는 러시아 은행의 정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해제한 데 대해 서방국들이 해당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hing in reaction, yes. However, it's highly likely we know where that $30 million in seized assets is located.
말로르 국장은 그 경우 북한은 국제 금융망에 추가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 금융기관으로 대외경제관계은행, 대외무역은행을 꼽았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르 국장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북한보다는 국제금융망에 더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 은행을 제재할 테면 하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 Russians are kind of challen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ct to this by sanctioning Vneshekonom or Vneshtor Bank, whichever bank.
말로르 국장은 해당 은행을 제재하면 러시아와 서방의 다른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며 따라서 서방이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맹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르 국장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동맹들과 북한 자금을 동결 해제한 러시아 은행을 함께 제재하는 합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act on its own. It would be better if the United States tried to reach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면 이 은행은 언제든지 다른 국가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르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에 금융거래를 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이라면서 대북 제재와 같이 국제사회가 신경 쓰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의 대가를 높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모든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로르 국장은 말했습니다. 루제로 국장도 북러 금융거래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재법과 애국법 311조 등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애국법 311조는 미 재무부에 미 사법당국 관할 밖의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에는 보고 의무 개선에서 해당 기관과의 전면 거래 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They wanted to. They have a lot of tools they could use, whether it's sanctions or 311 action or other types of actions they can do.
루제로 국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행정명령도 있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활용해 이러한 북러 금융거래망을 제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정 행정명령 제14024호를 발표하고 러시아 군산 복합재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 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내려진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아놀드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 은행에 대한 역외 제재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P3,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러시아와 북한 간 은행 거래가 다른 국가들을 제재 회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인조 모바일 제품이 중국산으로 통과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해당 제품은 현행법 위반으로 적발 시 몰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기업들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8일 북한산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바일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기업들이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바일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 모바일 제품은 1억 6,674만 달러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바일 제품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억 9,189만 달러의 57.1%에 달합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에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바일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바일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바일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전체의 51.3%인 28억 4,143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인조 모바일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미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북한산 가발의 미국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7년 8월 2일 대통령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CAATSA 가차에 서명했다며 가차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국적자 또는 북한 주민이 전체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채굴한 상품은 1930년 관세법에 따라 금지된 강제노동 상품이라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물품은 미국 내 어떤 항구에서도 입항할 수 없으며 구금, 압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가발이 북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가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가발 수입 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CBP 강제노동 웹사이트에 가차 관련 정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가발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세관국경보호국은 구체적인 조사나 법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세관국경보호국은 가차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업들이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고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산 제품이 중국이나 다른 상표를 달고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 이는 기업이 공급망을 관리하며 공급업체를 검사하고 하청업체가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goods could enter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hinese or other label.
스탠 거론 선임 국장은 기업들은 하청업체와 공급망이 회사의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점검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구축, 공급품의 출처와 처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북한산 제품이 유입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은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닉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 가차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문화도시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칩니다.
RAF heavy bombers have this Marshal Konev drive into the Reich. The target is Dresden. It was being used to pump German...
1945년 2월 13일 이날 밤 어둠을 뚫고 영국 폭격기 244대가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려 65만 개의 폭탄이 소나기처럼 드레스덴에 쏟아집니다. 750년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이번에는 미군 폭격기 450대가 나타나 이미 화염에 쌓인 도시를 다시 폭격합니다. 이틀간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사망자 수는 13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지만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를 앗아갔습니다. 1974년 2월 13일 소설을 통해 소련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솔제니친은 이후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1973년 솔제니친이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의 중노동과 소련의 고문을 고발한 장편 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하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친은 미국 북동부 버먼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살다가 1994년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친은 2008년 2월 8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